창세기 14장 17절부터 2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룰라우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재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재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케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창세기 14장의 내용은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익히 아는 내용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의 맹주였던 엘람왕 그돌라오멜이 그 자기의 세력 아래 복속시켰던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다섯 조그만 나라들을 이제 와서 격파한 기록입니다. 이 다섯 나라는 아주 작습니다. 다 한 성 정도의 규모밖에 되지 않는 조그만 나라인데 12년 동안을 이 그돌라오멜을 섬기고 속국으로 있다가 13년째 반란을 꾀해서 그돌라오멜이 자기네 아직도 자기 말을 듣는 몇 나라 왕을 불러서 와서 이제 이 나라들을 다 그 반란을 일으킨 나라들을 다 쳐서 격파하고 이제 그 포로를 사로잡아 가는 중에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도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른 종들 318명을 데리고 가서 이 참으로 큰 나라 엘람이라는 나라의 왕 그돌라오멜과 그 동맹군들을 격파하고 롯을 구출해낸 사건입니다. 이 싸움의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17절 이하의 본문에서 본다시피 이제 멜기세덱과 살렘 왕 멜기세덱과 소돔 왕 베라가 이제 발언하는 것으로 그 내용의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멜기세덱이 증언한 바와 같이 이 전쟁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편을 들어서 승리케 하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소돔 왕이 제안한 내 전쟁의 승리에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라 하는 부분에서 아브라함이 거절하는 이 일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건들을 성경에서 많이 대합니다. 하나님께서 편을 들어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예를 들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다든가 모세가 바로를 이겨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한다든가 사자굴에 들어갔으나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상하지 않고 살아나온 다니엘 얘기 같은 이런 기록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승리케 하셨다 믿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는 우리의 신앙 인생 속에서는 이런 승리가 드물고 어떤 이들에게는 한 번도 없어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손들어 보라 그럴까요? 교회적, 사회적 신분이 있으니까 서로 뽀록은 내지 맙시다. 이게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우리 모든 현실을 사는 신앙인들이 갖는 어려움입니다. 성경은 믿음을 강조하고 믿음에 대한 말하자면 하나님의 성실한 신실한 보상을 약속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승리는 우리의 기대와 너무 다릅니다. 여기에 바로 오늘 이 아브라함이 가진 승리가 어떤 의미와 어떤 내용인지를 이해할 필요를 우리가 느낍니다. 우리는 이 싸움이 일단 세상적인, 좀 물리적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의 승리로 아브라함이 말하자면 엘람이라는 나라를 소유했다든가, 그돌라오메를 폐위시키고 왕권을 잡았다든가, 무슨 그 다음부터 모든 나라들이 아브라함에게 조공을 바쳤다든가 하는 세상적인 그런 보상, 결과 또는 그런 계획이 전혀 여기에 없는 것을 봅니다. 따라서 이 싸움은 훨씬 세상적인 이해관계나 인과관계나 세상적인 가치로 따질 것이 아니고 여기서 주는 교훈들이 영적인 것이며 그 내용상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며 성도들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에 가서 이렇게 이 문제를 풉시다. 신약성경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혹은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전쟁은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영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나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하면 우리 분명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과 마귀들이라고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정사와 권세는 뭘까요? 하여튼 우리는 우리의 전쟁은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것이라 하는 걸 확인합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것이라는 이 말이 갖는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해야만 오늘 이 아브라함의 승리가 갖는 의미가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우리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한 승리요 경험하고 누릴 권리인 것을 알게 됩니다. 골로새서 2장으로 갑니다. 326페이지 골로새서 2장 14절입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설명하는 내용인데 그가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려고 그렇게 하셨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여러 가지로 묘사됩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로마서 4장 25절에 의하면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백성으로 의인으로 만들려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가 다른 표현으로 다른 시각으로 얘기하면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답니다. 우리 죄를 구속하는 이 일을 의문에 쓴 증서 즉 율법을 없애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살아나셨다 하는 것을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셨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문제를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더 자세히 고린도 전서 15장 24절 283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24절 마지막 때, 맨 마지막 때 예수님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고 새 나라를 세우시는 종말의 끝 장면입니다.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가불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실 때 그 심판하시는 최고의 원흉, 그러니까 이 존재가 심판을 받아 없어지면 이 말하자면 죄악된 세상이 끝이 나고 천국이 문을 열 수 있는 그 장애물, 적대자, 방해자를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망을 24절에서는 그 후에는 나중에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도 본 골로새서 2장 우리 14절 15절이나 아까 본 에베소 6장 12절이나 자꾸 공통되게 정사와 권세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 그때는 사망도 멸해야 되는 그때 마지막 모습들입니다. 같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가면 사망에 관한 설명으로부터 정사와 권세에 관한 설명이 연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망에 관한 설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55절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입니다. 죄값으로만 사망을 형벌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으면 사망은 쓸데가 없죠. 죄를 지면 사망을 심판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죄를 짓는다는, 죄의 권능은 율법입니다. 법이 없으면 죄가 성립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뭐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죄를 안 지면 물론 됩니다. 법을 어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문제는 법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법이 없으면 죄가 없다라는 식의 이런 설명은 우리에게 좀 굉장히 그 의아롭고 좀 뭐라 그럽니까, 좀 그 파격적으로 들리실 겁니다. 이렇게 나가 보십시다. 여러분 요즘은 뭐 다 차 타고 다녀서 차에 관한 이해가 훨씬 많습니다. 차선이 없으면 차선 위반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차선이 없으면, 신호등이 없으면 신호 위반이 없습니다. 속도 제한이 없으면 과속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어디나 그게 있다는 사실이죠. 어느 곳을 가든지 태평양에는 없다고 그럽니다. 거기야 누가 차 갖고 나가겠어요? 이 얘기를 성경이 하는 겁니다.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그게 율법이거든요. 율법을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이 없으니까 죄가 성립이 안 되고, 죄가 없으면 사망을 선고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정말 그런 생각이 드시죠? 로마서 8장입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구원이란 뭐냐 하면 우리를 죄 없게 만드는 건데, 어떻게 죄 없게 만드냐, 법을 없애서 죄 없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 얼굴이 환해지지 않는 이유는 그게 뭔가 싶어서 그러죠. 법 없이, 그래서 죄 없이, 그래서 사망이 맥을 못 쓰면 그건 무질서요, 혼돈이요, 혼란일 거라 하는 생각을 금방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서두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 로마서 4장 25절에 뭐 기왕 로마서 찾았으니까 찾아보시죠.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거 다 압니다. 근데 이 우리 범죄를 위하여 그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게 무슨 뜻이냐? 어떤 한 체제와 어떤 한 질서를 없애버린 겁니다. 우린 그걸 아까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라는 표현에서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이 기준이고 질서고 토대고 체제인 그런 영역에서 살지 않습니다. 구원이란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무질서와 혼돈과 방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체제보다 더 고급한 체계와 체제로 불렀다는 겁니다. 여기가 이 율법의 체제라는 것은 책임과 능력과 인과율의 질서 속에 있는 체제입니다. 모든 우리의 결과에 대하여 우리가 원인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지른 결과에 대해서 그 원인자인 내가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체제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체제는 바로 그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유지되며 그것이 힘이며 그것이 법입니다. 이것이 정사와 권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 없는 세상이요. 하나님 없는 세상의 이 세상 질서는 유일하게 인과율의 법칙밖에 그 기준이 없는 세상입니다. 우린 그것을 자연법칙에서 보고 과학에서 보고 개인 인생에서 봅니다. 우린 모든 개인들에 대하여 윤리와 도덕을 요구하고 능력을 요구하고 그 가치와 의미를 본인의 책임으로 요구합니다. 그 책임에 부합하면 상 받고 그 책임에 미흡하면 벌 받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삶입니다. 우리 모두는 고단합니다. 왜요? 우리는 어떤 것, 죄 짓는 경쟁에서는 조금 실력이 있으나 거룩하고 선하고 가치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전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 전전긍긍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감추고 살고 속이고 살고 표정 관리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구원을 이루셨냐면 바로 이 법이 기준인, 법이 근거인, 책임을 요구하는 인과율의 체제에서 우리를 은혜와 믿음의 체제로 우리를 불러내시는 겁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어 하나님이 우리의 원인과 결과가 되는 세상 속에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한 책임에 대해서 꼭 내가 벌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에게 일어난 모든 것으로 하나님은 나를 대신하신답니다. 우리는 이걸 은혜의 법칙이라고 하고 사랑의 법칙이라고 하고 믿음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뭐와 비슷하냐 하면 여러분 가족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은 남남의 관계에서 다루듯이 다루지 않습니다. 우린 세상에서 이 세상 체계에서는 사람과 사람들을 법으로 밖에는 판단도 평가도 또는 책임도 물을 수가 없습니다. 꼭 그것으로 밖에 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가족은 이것만으로 묻지 않습니다. 우린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법으로는 죄일 수 없는 것도 꾸중을 하고, 그죠? 소리내서 밥 먹는 것 같고 세상에서는 잡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일 때는 패요. 패는 게 싫으면 굶기든가 이빨을 몽땅 뽑든가 그래요. 그리고 세상 같으면 잡아놓고 사용시킬 일도 자식에게는 죽이지는 않습니다. 죽을 것만큼은 패지만 죽이지는 않습니다. 이 가족이라는 관계는 분명 일반 사회의 체제보다 우월한 것입니다. 세상과 사회가 법이라는 냉정무쌍한 기준 하에 기반되어 있다면 가족은 사랑과 존경과 이런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급한 질서와 기반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이십니다. 자녀에게 일어나는 일을 당사자 보고 다 책임지라 그러는 부모는 없습니다. 오히려 부모가 자녀의 모든 것을 책임지며 지도하며 보호하며 그리고 요구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승리는 그가 하나님이 자기 편을 들고 힘을 주어서 어떻게 세상을 이겼는가, 그 반대편을 이겼는가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이 승리가 하나님이 그의 편을 드는 자가 가지는 영원무궁한 승리의 특권을 설명하는 한 사건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으로 그는 언제나 승리자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이 가진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복의 대상이 되고 그에게 약속을 하고 편이 된 것을 지금 이 사건을 통하여 그것이 어떤 신분이며 어떤 특권이며 어떤 자랑인지를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것 같이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보내사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로 하나님이 내 편이요 나를 위해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사랑과 열심과 신실하심을 역사적 사건으로 확보하고 있기에 우리는 이미 승리자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세상식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승리가 다만 그 승리가 그리하여 상대방의 것을 빼앗아내는 나의 승리의 보상을 요구하는 세상적인 것이 아님을 소돔왕의 제안을 거절하는 데서 이미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승리는 그돌라오메를 무찌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되시는 순간 그는 승리자일 수밖에 없고 그에게 일어나는 일 속에 하나님이 모르는 일이거나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거나 하나님이 편들지 않는 일은 없다는 것이 한 예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은 승리자요, 이 특권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의 소원에 하나님이 이런 다윗의 승리같이 아브라함의 승리같이 모세의 승리같이 안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우리가 이 싸움이 영적 싸움인 것을 망각한 데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자, 예수 안에서 확보된 구원의 특권들에 대한 이해의 그 미흡함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적인 보상과 가치와 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특권 같은 것들을 이렇게 뒤범벅을 만드는 바람에 생긴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그 아브라함이 가졌던, 아니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며 그에게 예표하며 그로 설명하여 결국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성도에게 허락한 특권들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신약성경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10절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한 것입니다. 그 감옥에 갇히자 빌립보 교회에서 위문을 왔습니다. 그들에게 한 답변입니다. 내가 감옥에 갇혀서 궁핍함과 어려움 속에 있고 너희들이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러 온 것 고맙다. 그러나 내 궁핍을 너희들이 면하게 해줘서 고맙다는 얘기는 아니다 이겁니다. 왜? 난 궁핍한 것이 물론 불편하지만 손해도 아니고 지는 것도 아니며 그런 의미에서 풍부한 것이 꼭 도움이 되는 인생도 아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진 힘, 그가 가진 기준, 체제, 질서, 원리 이런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으로 가치 있는 것이 이 일에 도움이 되지 않고 그런 의미에서 세상에서 장애거리가 이 일에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이 일이란 영적인 일입니다. 신앙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 세상의 것으로는 도움도 줄 수 없고 마찬가지로 방해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풍부와 궁핍에 배부른 것과 배고픈 것에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모두는 그런 의미에서 내 욕심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어도 그건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승리요 가치 있는 일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일이지 하나님이 외면하고 모르시는 일이나 그의 성도를 방치하는 일이나 그의 백성들의 실수가 운명이 되는 비극은 절대 일어날 수 없다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이 승리가 가지는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이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법과 책임이 요구되는 그런 체제가 아니라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복주심의 능력이라는 질서와 원리와 기반과 약속 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승리자이며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어려움과 난관과 실패와 고난들이 꼭 손해볼 것이 아니요 또 실패인 것도 아니라는 우리의 믿음을 확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부름을 받은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승리가 당연히 여러분의 승리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자랑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건 몇몇 위인들이 깨닫거나 저들의 그 우월함으로 받은 보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하여 오셨고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려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야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우리가 아무 때나 성경식 표현하면 담대히 그에게 나갈 수 있다고 담대히 요새 그 오공화국 보니까 그 전두환이가 국제그룹도 망가뜨렸더라고요. 본때를 보여야 돼. 누구한테 꼼짝 못하는 사람? 이순재한테 쪽을 못 써. 아니 당신은 말이야. 이 마누라하고 애한테 이기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그게 담대함입니다. 제멋대로 해도 좋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질서,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하자면 기독교 신앙이라는 구원이라는 부름을 받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늘 얘기하듯이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이 늘 사랑하시거나 잠깐 외면하시거나 다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살게 버려둔 무슨 미약하고 그냥 전체 속에 하나 숫자 하나에 불과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를 위해서도 기꺼이 그 아들을 보내셨을 여러분의 아버지시며 여러분을 잊지 아니하시되 젖 먹이는 아이를 잊지 않는 어미가 혹 있는 일은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다고 약속하신 진실하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난 지금 여러분 인생의 모든 현실에 대한 불만과 의심을 깨뜨리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신 것과 여러분을 위해 그 아들을 보내신 이 큰 증거를 근거로 하여 담대함과 믿음 위에서 여러분의 신앙인으로서의 존재와 인생을 믿음 가운데서 즐기시는 활력 있게 사시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오.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사랑과 은혜와 복주심과 신실하심과 영광되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를 대적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와 끊어놓을 자 없으며 우리를 우리가 우리의 못난 대로 행하여 운명이 결정되도록 할 어떠한 대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 안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승리가, 다니엘의 승리가, 모세의 승리가, 다윗의 승리가 우리 모두의 승리입니다. 이 승리를 붙잡고 믿음 안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사 구원 얻은 백성의 마땅한 찬송과 자랑과 영광과 감사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